오늘은 역대상 21장부터 29장까지고요. 역대상 세 번째 마지막 얘기입니다. 역대하랑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 구조는 역대하까지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21장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한 장 한 장을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전체 그림을 그려볼게요. 맨 앞부분에 맨 처음 나오는 이제는 인구조사 얘기부터 나오고 있죠. 열왕기도 인구조사 얘기로, 열왕기에도 인구조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인구조사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구조적으로 인구조사 이야기는, 갖고 있는 상징성이 한나의 아들을 얻는 이야기랑 대비되는 의미에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인구조사 얘기는 같은 스토리지만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중요한지는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반복되어 듣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겠지만. 인구조사가 왜 중요한지는 얘기를 했었죠? 당시 국가운영 방식이 상비군 제도가 아니라 예비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그쵸? 상비군이 아니에요. 그리고 징집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군대로 만들어서 전쟁을 할까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러니까는 전쟁을 시작했어요. 전투를 딱 시작했는데, 이번에 이런 전쟁이 있으니 오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이 전쟁의 정당성을 선언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돼서 모으기 때문에 이 전쟁의 의미가 어떻게 표현돼요?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는 의미가 왕이 군대에 대한 강제력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따라서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군대를 보내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 개념이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징병제로 하면 인구조사를 해서 어느 집에 어떤 남자가 사는지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징병을 해버릴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참여를 안 한 다음에, 참여를 안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병제,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되면 징병이 가능하고 징병이 되면 이게 왕의 군대가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상징성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상징이 굉장히 강하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도 2,000명, 3,000명 외에는 몇 명이 나올지 몰라요. 자기 직속군대 외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보내주는 만, 이만, 삼만,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 더해봤을 때 120만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20세 이상 성인 남자, 할아버지여서 칼을 들고 싸우지 못할 만한 20대 이상 성인 남자가 120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게 120만의 명단이 딱 뽑혀지면 어떻게 해요? 이번 전쟁에 내가 100만을 데려나가겠다, 50만을 데리고 나갔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이 군대는 누구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싫어하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인구조사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인구조사 했다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분위기와 여건 때문에 그랬던 그 당시 어떤 가치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근데 사건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열왕기에서는 이런 인구조사의 자기주권성을 꺾으시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후 사건을 조금 더 많이 조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절을 보면 이래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행자인 왕이었는데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려고, 임박한 징계를 하려고 칼을 겨누고 계시는데 그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스토리 출발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요, 스토리 출발 자체를 사탄이 충동질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출발은 사단으로 출발해요. 사단이 이스라엘을 충동해서 다윗을 충동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개인의 범죄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처럼 다윗의 개인적인 결함으로 가지 않고요. 사단부터 동기부여가 돼서 어떤 모든 사람을 향한 동기부여가 돼서 그것이 다윗이 빌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랑 닮아 있냐면 에덴의 상징성이랑 기본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사단이 인류에 대한 동기부여, 인류를 흔들 동기부여로 아담을 건드는 것처럼 사단이 인류를 흔들 동기부여로 다윗을 건드려요. 무엇으로 건드려요? 네가 스스로 왕이 되라고 건드는 거예요.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에덴이 아담의 나라인 것처럼 하라고 건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인 것처럼 하라고 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가 왕인 양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진노가 이게 직면하게 되죠. 그때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제사, 대속적인 제사로 말미암아 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이 사건이 갖는 기본적인 상징성이에요. 모형적이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사건은 왜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돼요? 역대상에서 이 사건을 쓰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예요? 성전이 왜 오르난 타작마당이 지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전에 없었잖아요.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이동성이었어요. 그렇죠? 이동하던 천막을 한 자리에 세울 때 그 한 자리에 세우는 것 자체에 그 터의 정당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 자리에 세워져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자리가 뭘 갖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부터 시작된 죄악을 해결하는 모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오르난 타작 마당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다윗이 그냥 여기서 하자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르난 타작 마당에 성전을 세운 것 자체가 그 다윗 같은 죄악, 이 자기 중심성의 인간 범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의 상징성을 오르난 타작 마당이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중심적으로 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 임박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내려지는 곳의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오르난 타작 마당이 여기서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장면은 우리가 그래서 삼중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의 모형론 때문에 우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생기죠. 우리의 문제도 동일하게 뭐라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으로 표현됐고 다윗은 인구조사라는 행동으로 표현됐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는 행동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구조사처럼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솔로몬에게 표현하시기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네 의도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조사 뭐 크게 나쁜 짓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뭘 보시는 거예요? 감찰하신 하나님은 의도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모형론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인구조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적용적인 부분이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한 식의 내 안에 있는 인구조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도 내한테 여전히 필요한 건 뭐다? 나한테 여전히 필요한 건 민정이가 기원이 자는지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기원이 자는지 딱 확인하니까 안 자네? 하고 민정이 앞을 보는데 기원이가 안 자는데 왜 쳐다보냐고 민정이 뒤통수를 보면서 감히 정면을 못 보고 봅시다. 민정아 너무 그렇게 확 확인하지 마. 깜짝 놀라니까 봅시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성이 있어서 내 안에 자기중심성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나 안에 뭐가 필요하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대속성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강점이 여기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는 게 관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두 번째고 그것이 성전의 터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 대속적인 기반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성전이 생겨난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22장에 나타나는데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세 가지로 준비합니다. 첫 번째 네 가지로 준비하죠. 첫 번째는 뭘로 준비하냐면요, 돈으로 준비합니다. 그렇죠? 물질을 많이 모아놔요. 노시나 이런 것들을 노, 금, 은 어디 가서 그걸 구할 일이 있으면요, 개인적인 치부에 사용하지 않고요, 그걸 다 갖다 바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자기네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영광과 물질을 준비시키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준비시킵니다. 두 번째는 뭘로 준비돼요? 다시 솔로몬으로 준비합니다. 그쵸? 솔로몬을 불러놓고요, 언약을 승계하죠. 내가 받은 언약이 무엇이고 너는 어떠한 존재이고 너는 무엇을 해야 되며 이것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이건 단지 성전을 건축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르치는 것처럼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세우게 하셨지만 나는 내 손에 피가 묻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전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명이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명이었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은 새 시대를 세우는 사명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모세를 닮아 있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좀 딴 일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자꾸 그 열왕기적 구도에서 다윗 내가 역대기에 열왕기에서 다윗과 역대기에서 다윗이 달라요. 열왕기는 그의 인간성,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성을 다루는 거예요. 모자르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장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근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왜 다윗인지를 딱 다룹니다. 다윗이 하나 누구를 닮아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을 닮아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그 시점에서 다윗의 언약을 다시 세웠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윗은 아브라함 레벨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죠. 근데 지금 다윗이 뭘 합니까? 성전 세우죠. 그렇죠? 성전을 세워요. 이걸 성전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성막을 세운 사람이 모세죠. 물론 실질적인 공사는 솔로몬이 했어요. 근데요, 뒷부분에 보면요, 모든 식양과 구조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나타내셔서 다윗에게 가르쳤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 받은 게 아니라 40일 동안 성전, 성막 어떻게 만들라고 그거 배우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것들을 이제 만들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성전의 식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동형으로 지어진 성막과 중심 구조는 같지만, 성소와 지성소 구조는 같지만, 전체로 이 성전이라는 건물 패턴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 구조와 식양까지, 그러니까 식양이라고 하는 게 조각 모양까지 다 배우는데, 하나님께 손이 나타나서 나를 가르쳤다고 다윗은 표현해요. 그러니까 레벨이, 누구 레벨로 올라가냐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모형론적 성막, 모형론적 성전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말미암아 자기 가운데 이해하고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모세적 상징성을 가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승계하죠. 그렇죠? 다윗도 직접 자기가 성전을 짓진 않지만 성전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승계합니다. 후반부에 가면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을 세울 때 설계도를 줘요. 모든 도면을 그에게 줍니다. 자기가 모든 받았던 식양과 방식과 도면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완벽한 왕이 계승을 하는 장면이 뒷부분에 다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다윗은 그런 개념으로 해서 모세적인 레벨로 올라가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이죠. 자꾸 바세바이기만 해서 이제 그 인생에 하루 있었던 사건이나 뭐 이 집안사 막 이런 걸로 자꾸 얘기하는데, 언약사, 구원사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인류 역사에서 영웅들이 있다면 구약시대는 이제 모세가 오경을 썼고요. 그쵸? 그리고 뭐 여러 엘리야가 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아브라함부터 오는 언약성을 모두 상징하는 그 통합적인 인식이 이제 다윗이란 개념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통적인 자손 개념도 있지만 뭐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뭐 언약적 상징성과 다윗이 갖고 있었던 성전의 상징성을 같이 계승하는 모델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솔로몬으로 열심히 준비시킵니다. 솔로몬한테 하는 얘기들을 잘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이건 문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강의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솔로몬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넌 어떤 사람이고 정체성을 승계하고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감찰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감찰하심 속에서 주를 위해서 일어나면 주도 너와 함께 일어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흐름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정체성을 가리키고 그래서 언약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실 것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축복하는 개념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 언약을 계승받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게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 장면, 23장부터 나오는 장면인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부분이죠. 이제 레위인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응? 왜? 왜? 레위인 명단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런 거 싫어하죠, 우리는. 근데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있어서 맨 처음에 물건 준비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솔로몬을 준비시켰고요. 세 번째로 준비시킨 것이 레위인을 준비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는 다윗의 성전 건축에서 자꾸 뭐로 생각하냐면요. 그건 건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다윗이 금이랑 노시랑 이런 거 전쟁에서 겁나 많이 갖다가 하나님한테 딱 바쳐가지고 솔로몬이 그 돈 갖고 건물 세웠다. 이렇게 성전 건축식으로 가는 부분이 많은데 다윗이 방금 전에 얘기했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물건을 건축한 부분은 성경에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물건도 중요하죠. 하지만 물건, 그 다음에 뭐 언약적인 계승자를 세우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언약 자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세우는 거예요. 레위인을 세운다는 게. 이전에 레위인들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레위인들이 주로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빼고는요, 그 모세가 가르쳤던 레위인의 업무가 뭐냐면 성막을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성막을 이동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레위기에서 하는 레위인의 업무는 성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 때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쵸? 얘는 아이폰이 나오면서 닌텐도가 망하는 것처럼 시대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냥 시대가 변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계열, 제사장 계열 빼고는 대부분 뭘 잃어버렸어요? 잡을 잃어버린 거죠.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레위인들이. 그리고는 또 어떻게 됐어요?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인구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초기 이스라엘보다. 그러니까 대부분 레인들이 레위인이 성직자라는 개념이 없는데 뭐가 없어요. 성직자라는 개념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잡이 없어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방을 떠돌게 되는 겁니다. 지방을 떠돌게 되면서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어떤 개인 가정의 제사장 논술을 한다든가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 챙겨놓고 뭐 요즘 불교에서 뭐 암자 같은 거 하나 차리시듯이 산당에 하나 차려놓고 자기가 레위인으로서 뭔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레위인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국에는 레위인들을 쫙 모읍니다. 그렇죠? 모으고 업무를 재분배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 관련 업무, 제일 중요하죠. 제사장 중심의 제사 관련 업무를 주고요. 두 번째는 움직이던, 그러니까 옮기던 역할을 했던 자손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역할을 찬양의 업무를 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을 지키는 업무를 줍니다. 이 세 가지 업무를 줍니다. 업무량이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제사 드리고 나머지는 성가대. 나머지는 안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영역이 확대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찬양하는 업무에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찬양하는 업무라 하면 우리 이제 성가대는 이제 찬양팀 이런 식의 노래를 진짜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윗 시대가요. 지금부터 몇 천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예요. 다윗 시대가. 청동기 시대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냐?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한참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한글도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문자나 이런 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중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노래로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대중적인 문화 를 통한 교육이 뭘로 이루어져요? 노래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전, 민요, 판소리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가 판소리 같은 건 노래가 아니에요. 판소리 노래죠. 근데 이게 노래예요? 노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긴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는 뭐가 담겨 있어요? 소리와 어떤 가치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죠. 주제라는 게 담겨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노래한다, 찬양하는 역할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가르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노래를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래를 만든다는 게 요즘 식으로 하면 설교를 만든다는 것 거의 같은 의미가 됩니다. 어떤 가르칠 내용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 뭐 나중에 100년 뒤에 목사가 뭐 하던 사람이야? 이거 하면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게 한가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니까 얼마나 한가해 보여. 그렇죠? 근데 뭐예요? 주중에 그걸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옛날에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할 때는 왜 그랬어요? 했던 걸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만 왜? 3년마다 교회를 옮기면요? 설교를 새로 준비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올라가서 그냥 하면 돼요. 한 6개월은 그냥 쭉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내가 딴 교회를 가면요. 6개월 쭉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제 내 교회를 하잖아. 그럼 어떻게 매번 새로 짜야 되니까 어려운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인의 시들이 있죠. 그렇죠? 그걸 레위인들이 짠 거죠. 그중에 뭐예요? 명설교들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요것만 적어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많이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은혜와 영성을 각성시키는 일을 하는 게 레위인들이 하는 메인 잡이 된 겁니다. 이게 큰 스트림의 변화예요. 그냥 제사 중심 그리고 단순한 이동형 업무 중심의 레위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흩어졌던 것들을 제사 중심 레위인이 있고 또 하나 가르치는 레위인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가 사랑의 상징성을 갖는다면 이 찬양은 의의 상징성을 갖는 부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가 분담됩니다. 보시면요. 이게 레위인들이 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시대를 느헤미야 시대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요. 레위인들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메인에서 딱 선포를 하면요. 레위인들이 쫙 흩어져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그 주제 설교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들이 숙지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의 설교를 하나 인용을 해놓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후반부에 읽어보면요. 근데 스데만의 설교 수준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래요. 창조부터 현재까지를 영적인 관점으로 꿰뚫어서 마치 다윗이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주제의식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그게 레위인의 역할이 그게 찬양하는 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업무적으로. 세 번째 이제는 성전 지키는 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지키는 것도 포함해요. 여기도 물론 물리적으로 노래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지키는 자의 역할을 포함돼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앞에 두 부분의 상징성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성전 자체를 지키는 거죠. 이게 도둑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누가 성전에 뭐 훔쳐가지고 들어오나? 그렇잖아. 응? 금은보화를 갖고 있어서 막. 진짜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쵸? 단순한 도둑. 그러니까, 세이프티 가드는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 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레위인인데 애를 딱 낳았어. 애가 여리여리하게 생겼어. 그럼 얘는 찬양. 애가 비유가 좋아. 그럼 얘는 양 잡아야 되니까 제사. 그리고 얘는 몸이 커. 너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제사 쪽이야. 얘는 몸이 커. 그럼 얘는 세이프티 가드, 문지기.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그냥 그런 식의 분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사랑의 상징성을 갖고 찬양의 의의 상징성을 가지면 지키는 자는 뭐예요? 수보하는 자, 지켜내는 자의 상징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감찰자의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제사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이 찬양다울 수 있도록 그것들을 지키고 수호하는 자의 역할을 맡는 것들은 이제 레위인의 역할로서 이제 주어집니다. 그쵸? 이게 이 세 가지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흐트러졌던 뭘 세우는 거예요? 고백을 세우는 거죠. 어떤 고백?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한번 사하시고 내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제사의 고백.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며 완전히 동의하고 동감한다라는 의의 고백.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낸다는 수호자의 고백. 이게 뭐예요? 신앙의 고백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의 법도를 이해하고 깨달아라 라는 게 의의 고백이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회복하는 자, 지키는 자임을 믿어라. 이게 사랑의 고백, 제사의 고백이고, 이것들을 뭐 어떻게 알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수호자의 고백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쓰시는 세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도움, 이것들을 기억함.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세 번째 사역이죠. 돈을 준비하고 물건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언약적인 승계를 한 이후에 세 번째 다윗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레위인의 상징성을 위해서 고백을 세우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다윗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것들은 현대적으로 울간다에 다시 한번 승계되죠. 어떻게 승계돼요? 그러니까는 목회자라는 표현을 일단 써봅시다. 그러니까 신약적인 성직자는 이제 목사인데, 목사가 하는 역할도 세 가지 역할을 하죠. 난 세 가지를 다 해. 그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죠.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성례를 집행하고, 또한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을 하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런 변화를 유도해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쵸? 이게 제2적인 역할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찬양의 역할을 하죠. 가르치고, 이것들을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이런 가르치는 역할들을 해요. 찬양 역할들을 합니다. 의의 역할을 하죠. 세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해요? 그것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쫓아가면서 상담하고 변질되는 것 같으면 욕하고 얘가 교회를 떠나려보면 미안하고 달래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목사의 역할이냐? 아니, 신자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벌어져야 되는 세 가지 영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재생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재생의 은혜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나에게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기억해내려고 해야 되고, 이 세 가지 고백을 내 안에 유지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역할이죠. 왜? 여러분들은 수준이 어때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가장 유명한 성구. 내가 이 구절을 설교를 하고 지나갈지 안 하고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게 소유된 백성이고. 이게 베드로가 얘기한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택한 족속이에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나라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 중에 두 번째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레위인 정도가 아니죠. 레벨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레위인의 모든 고백을 응축하고 있는 제사장과 왕의 내적인 고백이 나한테 동시에 다 있다는 거죠. 뭐예요? 다윗 같은 고백도 나에게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기는 대행적 왕인 존재가 나인 거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레위적 고백이 내 안에 이 레위적 고백이 응축되어서 또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왕 같은 제사장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표현이에요. 구약성경을 다 이해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좀 다른 얘기지만,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되게 여러 가지 상징성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다 때려 넣습니다. 그렇죠? 구약을 보면 성막과 성전이 엄청난 상징성이거든요. 이게 누구예요? 네. 네 마음이 성전이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례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적인 사명. 그다음 멜기세덱부터 시작한다고 표현하는 레위인, 아론, 그리고 아론부터 이루어지는 이 레위인의 반차.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적인 정체성의 상징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왕 같은 제사장,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어떤 상징성을 갖고 오면요. 그리고 왕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신권, 솔로몬, 그리고 왕들이 왕다움에서 표현하는 그 왕권,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에 대한 표현도 누구한테 부여해요? 다시 우리에게 부여해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서 나타난 어떤 상징성들은요. 결국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다 인간 내면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속으로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것이고 이 고백적인 사건이 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운 것이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세운 것이 이런 개념들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의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의미, 찬양을 드리는 의미, 성전을 지키는 의미, 이 세 가지 의미를 세우는 것이지 이것이 단지 사람의 이름을 불려서 어떤 잡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읽을 때 우리가 좀 더 감동일 수 있습니다. 그럼 계단형이죠? 맨 처음에 돈 모은 건 쉬워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네, 쉽습니다. 이 찬송가 있는데, 나 초등학교 때는 항상 이렇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해서 뭐 아낌없이 드리네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돈 드리는 건 제일 쉬워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돈, 뭐, 물질, 시간, 열정, 이런 거 드리는 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뭘 준비해요? 솔로몬을 준비하죠, 그쵸? 한 사람, 내 이 언약의 고백을 이어갈 한 사람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뭘 준비해요? 레위인을 준비하죠?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모두가 이런 고백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뭘 준비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회중을 다 모읍니다. 백부장까지. 환관과 백부장까지 다 모아요. 물론, 전체 백성이 다 모일 수는 없어요, 그쵸? 수백만 명이 다 모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백성의 대표자를 모이는데요. 백부장이면요, 굉장히 하급 직위예요. 아시죠? 그럼 백부장이면 100명 중에 한 명 대장인 거예요. 그쵸? 거기까지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조그만 직책이라도 마련되면 환관까지 다 불렀어요. 조그만 직책이라도 마련된 사람들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했던 얘기들을 다 똑같이 합니다. 사실. 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반복해서 하죠.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역대상, 몇 장이야, 이게. 27장부터 28, 29장에 나온 부분입니다. 27장부터 29장까지가 그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하이라이트고 역대기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메인 주제는 다윗이 언약을 받는 장면이었다면 이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로 쫙 조명된 장면. 원신이에요.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한 장면이라는 생각을 못하면 정신이 없어져 되게 돼요. 산만해집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이제는 다윗이 다 끝냈어요. 돈도 준비했고 솔로몬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도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엔딩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는요. 이 장면을 사실 역대기에서는 이 장면을 다윗의 마지막 장면으로 그립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미 왕이 됐지만 솔로몬이 이미 왕이 됐지만 우리는 열왕기에서는 어때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은 그냥 딱 퇴장을 해버려요. 그쵸?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날 다윗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이 생존했을 그 나머지 이 노년의 다윗이 뭘 했냐? 라고 하면 이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열왕기한테는 다윗이 억울할 거예요. 왜? 다윗 인생의 전성기는요, 솔로몬 때까지 그 지지고 볶고 막 이랬잖아요. 이렇게 전쟁 나고 쫓겨나고 자기 아들의 아들을 죽이고 막 난장판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딱 솔로몬이 왕이 된 순간 왕이 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걸 한 거예요. 노년의 다윗이. 그러니까 이 노년의 다윗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물질을 완전히 자기 이제까지 했던 물질을 준비하고 레위인들을 다 모아서 다 세워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딱 끌어모아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장면이에요. 그 원신이에요. 되게 멋있는 장면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솔로몬의 대관식인데 솔로몬의 대관식이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대관식이 아니라 다윗이 평생 갖고 있었던 언약을 자기 아들에게 승계하는 언약 승계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권위는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언약의 승계식으로 이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모이면요, 27장의 첫 장면을 보면 사람들 다 모아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거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게,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와서 내가 이 성전을 향해서 이제까지 준비해야 했다. 근데 이제 나는 떠나고 솔로몬이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아직 아이라. 하나님께서 세운 유일한 아이지만 아직 아이니까 우리가 함께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것이 이제 28장에 나온 장면이에요. 28장에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뿐이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이런 기회를 주셨는지 모르고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28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냥 내 형제, 내 백성들아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왜 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지하는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정당성을 얘기한 이후에 그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에게 뭘 줘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설계도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이 내게 나타나 나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 이 모든 식양과 설계도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내가 금 몇 달란트, 어느 정도의 금으로, 어느 정도의 노수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다 적혀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성전은 다윗이 세운 거예요. 그렇잖아. 설계도에서 식양에서 방식까지 다 결정했고요. 그리고 돈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행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왕관을 주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이 나라의 모든 주관자들을 다 모아놓고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이제 누구에게 준다? 이제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뭐예요? 솔로몬에게 승계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들을 승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다시 한번 건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너를 감찰하시고 너의 의도를 보시고 네 의도를 보시기 때문에 네가 선량한 의도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일을 끝내실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정변을 보죠. 처음에는 이 일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솔로몬에게 언약을 승계하고 다시 한번 정면을 보아 내 평생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 뭐 금이나 보석이나 뭐나 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너무 감사해서 난 이것들을 다 주의 성전을 세우는데 드리겠다. 이 드림에 같이 동참할 자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많이 드리는 걸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심히 기뻐하여 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합니다. 너무 기뻐하여서 그 기쁨과 함께 뭐예요?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대표 기도 같은 거죠, 그쵸?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에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얘기하고 솔로몬에게 승계하고 너희도 나와 함께 이것에 동참하겠느냐를 할 때 사람들이 딱 동참해내자 그 동참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고백으로 딱 고백하는 거예요. 대표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까? 우리가 드렸다고 하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돌려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일들이 나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있음을 내가 감격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천만의 양으로서 번제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떡과 양식을 다 나눠주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를 딱 하고 죽습니다. 이게 다윗의 엔딩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그 앞부분을 읽어보신 분들은 여러 장면을 겹치게 해요. 다윗이 성막,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사람들이 백성이 자원을 해서 내면서 모세가 기뻐했던 장면이 재생되고요. 여호수아를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했던 장면이 여기서 재생되고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제로 나아가는 장면까지 딱 확대돼서 이제 다윗의 엔딩이 되는 거죠. 그냥 다윗은 뭘 세운 거예요? 이 장면에서 뭘 세운 거예요? 나라를 세운 겁니다. 어떤 나라를? 고백적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쵸? 마지막에 뭐예요? 이 모든 회중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에 솔로몬 한 명이 아니라 모두가 이 고백에 동참하고 이러한 나라를 함께 세우겠다라고 기뻐하면서 동의하는 것까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이제 다윗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제사로 말미암아 오른한 타작마당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마음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새 마음 주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강의는 동의지만 찬양은 동감까지 포함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찬양, 노래가 단계한다는 건 전인격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찬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네요. 꼭 노래 여서가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표현 자체가 전인격성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 기준에 완전히 동감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세우고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 레위의 세 가지 고백이 성전을 세우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모든 대중에게까지 공감되는 순간이 이 장면이 딱 되는 거죠. 그쵸? 이 언약 승계식. 그리고 언약이 솔로몬 한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또 모든 레위에게 모든 백성에게 승계되는 장면으로 이 언약 역대상이 딱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좀 멋있는 장면이 되게 화려한 장면이고. 근데 뭐 아주 사소한 오해예요. 이제는 한 장면인지 모르고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별 감동을 못 받아요. 이렇게 좀 정신없게 읽어요. 그러면은 아까 다윗이 백성들한테 잠깐 얘기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솔로몬에게 또 하고 돈 드렸는데 또 돈 드린 얘기 생생내고 그리고 혼자 감사기도 드리고 막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대를 그리셔야 이 장면의 화려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화려함. 그러니까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전성기 이스라엘 딱. 가장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 멋있었다는 거지 되게. 이 장면까지를 봅니다. 우리가 응용해서 적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렵지 않죠?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다윗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의 다윗을 많이 했잖아요. 열왕기의 다윗은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만드셨다에 포인트가 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미약함이나 과정성, 우리도 다윗 같은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있다는 게 포인트에 많이 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기의 다윗은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까지 갔느냐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디까지 봤느냐를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다윗이 진짜 찬양하는 사람의 상태에 딱 가 있는 거죠. 그가 온 마음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동감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에서 완전히 동감돼 있어요. 이 마음의 유일한 목적, 유일한 꿈, 유일한 원함, 유일한 열망이 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의 가장 감동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식양의 방식 하나까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이 그에 나타나 이걸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가 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100%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말미암아 자 되게 시시껄렁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을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세대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장면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갖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 때려잡은 다윗도 의미가 있고 뭐 다시 몸부림치면서 회개한 다윗도 의미가 있고 하지만요 우리가 다윗 갖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완전 동감된 상태. 내가 곧 죽고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 동감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상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 이해 상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할지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완벽한 빛과 소금, 영향력의 상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동감과 동의에 대해서 시대에 가장 큰 폭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가 전성기의 다윗이에요. 그리고요, 전성기의 다윗은요, 죽기 전의 다윗입니다. 그리고요, 죽기 전이 전성기인 사람이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괜찮아. 젊은 사람은 인생이 이렇게 등고선처럼 이어진다고 생각하죠? 젊은 날에 재밌게 놀고 미래를 보고 달렸다가 중년기에 전성을 이뤄야 노년에 떨어진 걸로 생각하지만 신앙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영혼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최고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왕들이요 초년에 자라고 중년에 자라다가 막년에 말년에 말립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죽는 날이 전성기예요. 다윗은 딱 이걸 다윗의 마지막 장면으로 딱 묘사해주고요. 그리고 다윗이 죽었다라고 역대상에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주는 모델링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찌됐건 사울이 다스리던 나라 이걸 보세요. 사울이 다스리던 그 초라했던 나라 산당 쫓아다니고 외국에 침공받고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뭐 자기들끼리 이해 집산과 정치 타협 이런 것들에 가득했던 이 사울의 나라에서 어린이로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시작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받아 그가 죽을 때 이 나라를 어디까지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고. 그렇지?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게 나의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윗의 인생을 세속적인 시각, 이 등고선의 시각으로 보니까 청년은 잘 믿었는데 중년에 좀잘 나갈 때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아, 노년에 좀 아들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다 돌아가셨어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 열왕기적 오해에서 벗어나십시오. 열왕기는 다윗도 너희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변화되어 갔던 거야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 측면을 조명했지만 다윗 인생 자체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한 개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자기가 속한 시대를 자기가 청년기였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시대를 자기 노년기였던 그런 시대로 만들어놨던 게 얼마나 화려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다윗에게 좀 압도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나와요. 구약성경에. 내가 다윗은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다윗은요, 불기둥 구름기둥도 못 봤고요. 다윗은요, 어떤 면에서 현저한 기적과 영성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인도받을 때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되는 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열왕기에서 인도받을 때면요, 왼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쫓아갈까요? 쫓아가지 말까요? 할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던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제사장이 그 판때기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 이쪽으로 하고 뒷면 나오면 이렇게 갔는데, 그걸 하나님들 받은 거예요. 다윗의 중년기까지는 그렇게 갔습니다. 물론 노년기에 큰 은혜들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 뭐 거기 서 있는 그 타작마당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것도 보았지만 그 인생에 어떤 기적이나 어떤 역사 앞으로 엘리야 같은 그런 것 모세 같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도요 그는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로 완벽하게 바꿨는데 개인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식의 영향력이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했던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의 다윗, 솔로몬을 세운 이후의 다윗은 나라는 솔로몬에게 맡겨놓고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죽기 전에 감당한 이 다윗이 사실 우리가 가장 모델링하기 좋은 다윗의 모습이라는 걸좀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개인을 다뤘다면 이제 사명,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화려한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에게도 뭐가 있다? 같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들에게도 지금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이들에게도 레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과 레위인을 가지고 이들이 너희가 지금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의 의미,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진 성전인지 아느냐?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세워진 레위인들이 아느냐?라고 어떤 의미에서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조그마한 성전과 초라함의 영성을 갖고 있는 이 중간기 시대에 서 있는 이 역대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의 시작이 다윗이 이런 식양까지 받아서 시작을 한 것이고, 이 레위인들이 그냥 아버지가 레위라 할아버지가 레위인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을 담고 너희들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백들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의도를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일하실 것이다라는 선언이 작위화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역대기의 상징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쵸?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일이 다윗 때 다윗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쵸? 약속이 언약의 승계식이잖아요. 그 언약을 내가 지금 승계하고 있다면. 나도 다윗이 받은 언약을 내가 지금 승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재생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것들을 지키는 그 언약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화려한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저 화려한 장면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장면이고, 영적으로는 나도 그 장면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 장면에 우리가 갖는 역대기적 상징성입니다. 그럼 내가 다윗처럼 되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뭐예요? 이런 시대적 고백에 동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들이 역대기 고백이 되는 거죠. 이 역대기의 이중성. 성전과 레위인을 세웠는데도 초라한 제국의 일부로 살아가는 이 초라한 자기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제국이 아니라고 이미 설명을 했죠. 그렇죠?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으로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고 이미 설명을 했어요.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그 오해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대안적인 사회를 너희가 이곳에서 만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 네가 건물만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어때요? 건물 딸랑 세워놓고 뭐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돈 떨어지지 않냐고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봉사했는데, 여기까지 해서 건물 세웠는데, 그럼 뭔가 우리가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게 얘네들의 초라한 현실이에요. 이 초라한 내적 현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뭘 세우는 거다? 고백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건물은 이미 세워졌으니까 너희들이 고백을 세워라. 그러면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영향력 있는 새로운 나라가 너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이제 제시하는 것들이 역대기의 상징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같이 좀 묵상을 적용하셔야 되고요. 이게 내가 이 장을 저 길게 설명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장면이에요. 감추어진 보화예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은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도 유명하고요. 근데요, 어쩌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성막을 봉헌하고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만큼이나 이 역사의 상징성을 갖는 다윗의 전성기, 다윗의 다윗다운 모습을 가장 잘 프린트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세 장이나 걸쳐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세 장이면 분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세 장이면요. 사람 한 500명 정도 훅 지나가는 게 분량이에요. 그렇죠? 그냥 세 장이면 500명 정도 그냥 훅, 뭐. 죽음을 보지 않는 에녹. 두 줄 나왔어요. 두 줄. 2절. 근데 지금 세 장. 다윗의 한 장면을 세 장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뭔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뭔가 좀 초라하게 느껴질 때, 뭔가 좀 잘 안 될 것 같을 때, 이럴 때 이 장면을 승리의 장면인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좀 새기셔서 이 하나님의 축제, 이 하나님의 가장 내려온 집회에 나서 참여하는 자의 심령을 갖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뭐 다음에 역대기에 얘기하겠지만 또 하나의 지엽적인 특징은 이거죠. 얘는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내용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부분이 뭐예요? 장소를 정할 때 다윗이 정했어요? 아니죠? 처음에 언약궤를 갖고 올 때 다윗이 처음에 제대로 갖고 왔어요? 제대로 못 갖고 왔죠? 삽질하다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셔서 그가 제대로 된 하나님 왕으로서 이제는 딱 어깨 메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그 다음에도 언약도 다윗은 지금 이제 다 했다고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하나님한테도 집 한 채 드려드릴까? 어머니 보일러 놔드려야겠어. 이런 마인드로 하나님도 성전 하나 지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하나님이 언제, 네가 위고 내가 아래가 아니라 내가 위고 네가 아래고 넌 그냥 시킨 대로 까라면 까면 되는 거 한번 딱 누르면서 뭐라 하세요? 언약을 주시죠. 넌 지금 다 됐고 집이나 지어드릴까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제 너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겠다니까 완전 또 깨갱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막,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임무조사 해가지고 이제 다 막 죽고 이제 생 난리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칼이 막 보이고 막 이러다가,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가지고 이제는 성전터가 마련되는 거죠. 그쵸? 그냥 주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도성을 되게 역대기에서 표현합니다. 그쵸? 다윗을 죄인으로 다루진 않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도성을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 다윗은 실수가 있어도 어린아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속에서 지금 나타난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어때요? 이런 게 없어요. 이래서 결국 다윗이 이때는 어땠어요? 하나님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좀 따로 간 게 합쳐지고 따로 가다 합쳐지고 따로 가다 합쳐지고 하다가 여기에 딱 온 마음으로 딱 이해를 딱 하니까 착착착 진행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모아져서 사실은 건물만 안 세웠다 뿐이지 건물을 세울 지도자와 언약의 고백의 레위인과 그 회중들을 다윗이 딱 다 세워놓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딱 회복되는 장면을 딱 보여줍니다.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성까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때의 다윗이, 이때의 다윗은 약간 하나님의 주도성을 표현하지만 이때의 다윗은 정말 다윗이 그러잖아요. 온 마음과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구약성 예전 번역에서는 표현된 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할 때 다윗은 지금 되게 얘는 진짜 신령과 진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싱크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느껴지는 장면이 이 장면.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멋있는 조금 산만하게 기록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28장부터 29장까지가 28, 27장부터인가 28, 29, 3 요 세 장이 요 두 장이 되게 중요한 장이니까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내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옛날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그 뭐야 IT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무슨 되게 태평양 무슨 섬 역사 같은 거 붙여놓고 저기 여행 가고 싶다 이런 구질구질한 데 살면서 약간 이런 영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지향적 그림. 내가 지금 그리고 이제 애들은 뭐 되게 이상한 애들이긴 한데 뭐 서울대 사진 같은 거 붙여놓고 공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문제가 있죠. 하지만 뭐 하지만 그래도 지향적 그림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현재에서 내가 현재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 지향적 그림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 장면이 그런 지향적 그림이 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가져서 다윗도 아무것도 아닌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시대를 만들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고 또 이러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때에도 그러한 시대를 보길 바란다라는 어떤 지향적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얍장사처럼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잘 안 팔려서 조금 오늘 약장사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이 28장, 29장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자리 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